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간의 일반적인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는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무리들을 피해서 한 곳으로 잠시 옮겨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고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급히 찾아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 청년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베단이라는 이 지역은 크지 않은 성이었지만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많이 드나들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에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들 집에 들르기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11장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이들은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곧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오셔서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시면서도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이 가정에 왜 죽음이라는 이 어려움이 임해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가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신 것은 이미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심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당신이 정작 사랑하는 그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였느냐라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본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던지 아니면 말씀으로라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에서 40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방법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여전히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셨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도저히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많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과 연계하여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 전체에서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절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매우 위급한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서 아주 바삐 어떤 일을 긴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4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이나 나사로에 대한 어떤 섭섭함 또한 마르다나 마리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들을 당장 찾아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치는 사건에 불구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장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어떤 신실한 믿음의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체를 향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원 가운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 집안에 우리가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더 문제들은 커져갈 때 우리는 참 그분들을 향해서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격려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풀 수 없는 길로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나의 간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의 믿음이 충분치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병낫기를 위하여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요청을 받고서도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실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을 나아지도록 간절히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나아지도록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우리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것을 들어주시면 그것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반면에 내가 구했을 때 나의 간구함을 듣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는 하나의 모습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죽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처럼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그리고 이것들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는 솔직히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는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건들이 전개되어져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큰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로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치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상황,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꽃다운 생명들이 억울하게 바닷속에서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던 군인들이 불의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통수단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일컫는 그 비행기가 또한 미사일에 의해서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비행기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사고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 창립 9주년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과 이인 수녀님과의 그 대담 가운데에도 죽음을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어쩌면 우리와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으로는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될 때에 행여나 나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바로 죽음은 죽음 너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이틀간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갈급해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장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셨다라는 이 의미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48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사람이 4일 만에 살아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국가를 다 파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 전체가 죽기보다는 이 한 사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이틀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어쩌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능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틀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간의 기다림을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이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지 4일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졌던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어렵고도 비통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그곳에 머물실 수가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는 당시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 곳을 더 먼 곳을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더 크고 지혜로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어려움을 당치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10년 혹은 20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비록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인내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라고 물을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33명의 광부들이 그 광산에 무너졌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17일이 지난 후에 그 33명의 광부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다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겪어야 했던 그 안타까운 세월호의 침몰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만 하시냐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묵묵히 기다리는 이 시간들, 이 사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큰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하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이 우선 당장 내가 예상했던 일이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거나 행여라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거나 나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짐들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동안에 내 뜻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것인지,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또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로 인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다 아셨기에 당하셔야 할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더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친근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3절에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단어는 이 단순한 어떤 슬픔이 아니라 우리 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또 슬픔의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좀 그 문장이 길지만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다 보면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은 비록 그 단어는 짧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과 35절에서 보여주시는 이 애통함과 분노와 슬픔의 감정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해석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 가운데 있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슬퍼하시며 우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견해도 있고요. 또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는 자같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태도를 바라보시며 진노와 분통함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진정 친구요, 진정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이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어떤 한 가지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슬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분노가 나고요. 또 원통함도 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또한 그러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모습, 이 모습은 비록 예수님께서는 잠시 뒤면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임을 다 아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명하시어 무덤 밖으로 나오시게 할 것이었지만 지금 오라비를 잃어 슬퍼하는 마리아의 그 슬픔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감정으로 지금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그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울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울지 마. 내가 잠시 후에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고 너의 그 애통함을 놀람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과 사람의 감정과 결합되시어 그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남성들은 굉장히 묵뚝뚝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죠. 이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에게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 사람의 행동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동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오히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아내의 모습 가운데 아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네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이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한마디를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큰 사랑이고 큰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감히 이 미천한 인간의 감정과 동일시하시어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신비한 비밀이고 또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기에 우리 슬퍼하는 모습에 그냥 무턱대고 어떤 희망과 위로를 주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와 함께 묶이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감정을 느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논쟁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우는 구원자의 모습,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야말로 예수님께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큰 것이기에 예수님은 함께 그들의 눈물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랑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 슬픈 자와 함께 울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랑,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를 세밀하게 만져주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어쩌면 다른 모습의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예수님의 지혜의 사랑을 본받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바로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죽음을 이기고 가져올 수 있는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나오도록 명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그가 묻힐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사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모든 옷가지를 그 무덤에 그대로 놓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은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이었고 또한 이 예수님의 기다림 사건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무턱대고 슬피 우는 자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동일하게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그 우리의 어려움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02년도에 개봉했던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를 최근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0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백혈병에 걸린 한 소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맺어간다라는 좀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청소년 그 미국 드라마와 비교해 볼 때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과 함께 이제 뮤지컬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결혼을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독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이미는 내게 다가와 소중한 걸 일깨워 주었다. 삶엔 고난도 있고 희망도 있음을 그녀가 그립다. 허나 사랑은 바람 같아서 볼 순 없어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 가운데 우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눈먼 사람도 고치는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지 않냐라고 냉소적인 말을 하며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까? 아니면 혹시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한 풍랑과 거친 풍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이 삶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혼자인 것 같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나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 지혜로우시며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친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